친구. 성경은 친구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음. 성경에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친구 관계를 조금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친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창세기나 잠언 등 구약에서 사용되었으며 신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대개 그리스도 밖의 친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기억이 옳다면 주님 안에서의 친구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구절입니다. 또 한 번은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요한삼서 15절은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기억에 의하면 신약에서 이 세 군데 외에 주님 안에서의 친구를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성경이 친구 문제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친구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형제 자매라는 관계,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요시하지만 친구 관계는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임. 친구란 무엇입니까? 연장자와 연소자가 친구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친구 될 수 있으며 부자지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친구 될 수 있고 자매와 자매도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 다른 관계가 아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혈통에서 난 친족, 곧 혈육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가 이 혈육관계와 다른 점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친구관계는 다른 관계를 모두 한쪽에 제쳐놓고 다만 사랑하기에 사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부 사이에 친구관계가 존재하고 부자지간에 친구관계가 존재하며 모녀지간이나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친구관계가 존재합니다. 같은 분야나 같은 세대의 사람들 간에도 친구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곧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주님 안의 형제나 자매의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친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친구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주의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친구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친구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부자, 모녀, 주종 등의 관계만 있을 뿐 형제 자매의 영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기 전에는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지간에 각각 다른 입장이 있고 모녀지간에도 다른 입장이 있으며 부부지간이나 주인과 종 사이에도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족 관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너들 수도 있고 여덟이나 아홉이면 많은 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접촉은 다 친구 관계입니다. 사람은 가족이나 사제지간이나 사회에서의 관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친구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만족합니다. 친구 관계는 혈통에 근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귀는 것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많은 관계는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오직 친구 관계만은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는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너댓 명 혹은 여덟 아홉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사교성이 강한 사람은 아마도 열 명 또는 백 명 정도 서로 친숙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 친구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성품이 정상이 아니고 병적이기 때문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혹은 인격이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성격이 괴상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친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친구를 더 이상 사귀지 말라고 명하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로 이러한 친구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대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 야고보가 말한 세상과 벗이 된 자에서의 세상은 세속 또는 세상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갓 믿은 형제 자매들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여러분의 친구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친구를 다른 무리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에 의복과 물건을 완전히 바꿔야 하듯이 친구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갓 믿은 사람이 친구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의 영적인 생활은 아주 얕고 썩 좋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과거의 모든 우정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사람의 사랑은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후 세상은 다시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더러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길에서 그들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의 말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되하듯 세상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그 깊은 사귐과 사랑의 근거에 사귀는 관계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목적은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그들을 친구로 삼겠지만 그 목적은 고넬료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두 무리, 곧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실 때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복음을 들려주려고 청했습니다. 과거부터 아는 친구를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은 과거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친구였던 사람을 지금에 와서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년간 교제했던 사람과 칼로 자르듯이 왕래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 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도 나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일이 있을 때 그를 찾아서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를 사귈 때에는 먼저 서로 안 다음에 사랑하고 사랑한 다음에 사깁니다. 구원받은 후 여러분이 친구들과 이런 관계를 지속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앞길을 갈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달릴 때에는 몸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죄를 많이 처리할수록 가벼워지고 피해준 것을 보상할수록 더욱 가벼워집니다. 친구 몇몇을 떠나면 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몇 명 더 있을수록 여러분은 더욱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친구들 때문에 압박과 답답함을 느끼는 많은 형제 자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길을 가지 못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행위와 도덕은 믿지 않는 사람의 표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밑으로 끌어당기지는 않더라도 위로 끌어올려주지는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않음.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단지 혼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 혼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인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사귐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세상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음 몇 가지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이 질문들이 바로 위에 있는 한마디에서 나온 것임을 볼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확정적으로 말한 것이요 기본 전제입니다. 이 기본 전제에서 다음에 다섯 가지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으나 장사하고 친구가 되며 결혼하는 것과 같은 모든 방면에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한 곳에 같이 둘 때 즉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표준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의 표준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도리가 있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관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무리를 한 곳에 두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관점이나 주장이나 도덕적 표준이나 옳고 그름의 표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한 멍에 아래 둘 때 한 사람은 동쪽으로 또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려고 끌어당김으로 이 멍에는 아주 쉽게 끊어집니다. 멍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를 좇아 달려가야 합니다. 나는 갓 믿은 형제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사귈 때 믿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당기고자 하더라도 이를 위해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내 오랜 친구들을 끌어당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과 같이 그들과 친구가 된다면 그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나는 스펄전이 말한 비유를 아주 좋다고 느낍니다. 한 젊은 여자가 스펄전에게 와서 믿지 않는 청년과 친구로 사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끌어당겨 주님을 믿게 한 후 약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펄전은 그 젊은 여자를 불러 그에게 아주 높은 탁자 위에 올라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탁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때 스펄전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 손을 잡고 힘껏 잡아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스펄전은 그녀에게 이제 그가 잡아당기겠다고 말하면서 단숨에 그녀를 잡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잡아내리는 것은 쉬우나 잡아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젊은 여자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잡아올리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잡아올리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을 잡아내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의 손에 끌려 내려갔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친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친구들에게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갓 믿은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믿은 날부터 모든 친구들에게 주 예수님을 이미 믿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간증하고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믿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그들을 만날 때에는 항상 주님을 가져가야 합니다. 과거 학창시절에 내게도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은 후로 나는 친구에게 갈 때마다 성경을 가져가 그들과 함께 앉아서 주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내 행위는 아주 좋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적어도 나는 도박을 배웠고 극장에 가는 것을 즐겼으며 친구들에게 쉽게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 나는 앉을 때마다 성경을 꺼냈습니다. 후에 내가 이러하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장점은 친구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과거의 친구들에게 환영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정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결코 그들과 친밀한 우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그 친구들을 잃지 말아야 하겠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들과 깊은 사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을 가져다 준다면 언젠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거나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뿐 제3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만일 그들이 여러분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새로 믿은 형제자매들에게 많은 문제를 피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한다면 결국 그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거슬러야만 세상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